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Thank you.
오늘 하루도 우리의 능력과 영광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감사 찬송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진짜 목적이 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7장에서 나타나는 그 배경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그 이방 교회들이 모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성금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중간에 편취했다라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달라는 고린도 교회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사실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문제 제기가 여러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보내는 구제 성금을 사도 바울이 편취했다는 이야기와 그는 사도로서 추천을 받지 못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오해를 또 외부적으로는 에베소와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의 사역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안으로 밖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서 그가 사역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게 되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하여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를 다시 만났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 모든 오해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사도 바울에게 잘못을 고하는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 편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황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육체적인 고난이나 혹은 복음을 전함으로 받게 되는 그런 핍박들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받은 이 오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낙심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위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자신을 오해했다는 것, 그 오해가 다른 것도 아니라 자신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구제 현금을 빼돌렸다라는 오해를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낙심되었을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었던 고린도 후서를 다시 되짚어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가운데 고통이 가득했는지 또 이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애쓰며 기도했는지 그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 표현합니다. 나는 그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외모나 여러 가지 언변이 볼품없다고 하며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할 때 자기 스스로의 약점을 질그릇에 비교하며 나는 그렇게 약한 자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끝까지 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은혜로운 고백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느껴지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이 장막집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 천국의 직분을 복음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교회의 인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거기 있다라고 고백하며 어려운 중에서도 많은 오해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자신의 다짐을 거기에 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눴던 것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보다 더 먼저 억울함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 나도 약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억울함과 누명을 당하여도 상관없다라는 그의 믿음의 포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고린도후서를 1장부터 다시 읽어가면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슬픔이 있었는지, 아픔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에 집중하였는지 그의 심정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 사역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변론하기 이전에 그는 잠깐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잠깐 멈추어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가득한 사람들이기에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다툼이 있고 시비가 생기고 원망도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도 있고 그 안에서 거짓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가 있죠. 나의 선한 의도와 다르게 오해로 다가올 때가 있고 나의 생각과 다르게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낙심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바울처럼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멈춘 채 고린도 교회로 한 걸음에 달려가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사역하였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사역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지 않느냐 따져 물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변론하는 것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교지에서 복음 사역하는 데 멈추지 않은 채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오해를 풀고자 하는 마음은 멈추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은 끝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고 그가 어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표와 목적을 둔다면 내가 받는 오해에 대해서 아무리 억울하여도 그것을 푸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집중하는 데 시간을 더 써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왜 오해가 생기며 속상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데 애를 쓸까요? 왜 모든 것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여 사역을 멈추고 봉사를 멈추고 오해를 푸는 데 더 에너지를 쓸까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사람들의 인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사역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는 인정을 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너무나도 풀고 싶고 다른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내가 전한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7장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변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혀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지적했던 잘못이 아닌 것을 만들어낸 그 거짓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은 단 한 가지인데 3절 말미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로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의 잘못이 아님을 이것은 잘못된 정보임을 밝혀서 이 거짓을 전했던 이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꾸짖고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이야기는 바로 잡되 교회 공동체가 덕으로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모아내는데 나의 편지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가 분열되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분열되고 사분 오열되었던 교회 겨우 상처를 봉합하고 하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그를 옹호하는 자들과 그를 공격하는 파로 나누어졌던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기보다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로서 서로를 품고 오해는 풀고 함께 덕으로 뭉쳐져야 되는 공동체임을 밝히며 자신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태도입니다.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 공동체가 가는 것, 나의 생각 속에 더 합리적인 것, 더 지혜로운 것을 택하고 그것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강한 목소리로 말하기보다는 더디게 갈지라도, 천천히 갈지라도,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조금은 비효율적일지라도, 비합리적일지라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택한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고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른 선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 되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에 목표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의 자세가 우리들의 자세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세문안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의 덕과 하나됨을 위해 애쓸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사역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역,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고 교회의 공동체와 덕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두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였고 그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잘 봉합하여 다시 사역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디도와 같은 자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나의 억울한 상황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그런 디도와 같은 자가 되어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교회의 아픔을 봉합할 수 있고 분열된 교회를 다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을 담아 준비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삶을 살아가다 고난을 겪기도 하고 주의 일을 하다 억울한 일과 마음 상하는 일을 당하지만 주님께 이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어루만져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세문안교회의 모든 사역이 오직 주님만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공동체의 덕이 되는 길을 가게 하시며 빠르지 않더라도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함께 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일 밤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당회와 재직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 만드신 세계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에 아파하는 이웃들과 환경 파괴로 인한 이상기후 등 피조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먼저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보아 주님 주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